시사통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인사 말씀은 공지 말씀 겸 홍보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자력갱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 오프라인 강좌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자, 제1차 강좌는 이미 끝났고요. 다음 달 새해 1월부터 제2차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1차 강좌는 그냥 저 혼자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두 분이 새로 합류를 하십니다. 뭐 달리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이 저희 방송과 함께했던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그리고 조형근 교수가 오프라인 강좌를 함께합니다. 이 김종대 편집장은 이 새로운 안보론 이 강좌를 준비를 했고요. 조형근 교수는 현대자본주의 분석 이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 강좌에서 진행했던 저널리즘 강의도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모두 세 강좌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저희 홈페이지에 이 강좌에 대한 소상한 소개글과 이 수강신청 게시판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죠.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학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 주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슈퍼 홍삼케이 기적을 홍삼하라 심사위원 평가입니다.
일본 홍삼액은 와 국내 대표 브랜드네요. 훌륭하지만 가격 거품이 심하네요. 인삼도 직접 재배하지 않은 거라 홍삼 특유의 소울이 부족해 보여요.
이번 홍삼액은 다른 약재를 추가해서 기교를 부렸네요. 홍삼 대신 다른 약재를 넣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홍삼 진정성이 아쉽네요.
정성 농장 홍삼액. 우리가 홍삼 전문가 맞나? 우리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인삼 재배, 수확, 세척, 증삼, 건조, 추출까지 한 농장에서 다 끝낸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죠? 아, 놀랍네요, 정말.
아, 정성 농장 홍삼액 최고점 나왔습니다.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성 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인의 감찰 보고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교체설이 돌자 김 실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네요. 또 이 감찰 보고서는 10상 15임 참석자의 제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감찰 과정에서 모임을 입증할 자료를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윤회 감찰 보고서에는 김덕중 당시 국세청장에 대한 모임 참석자들의 발언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참석자들이 김 청장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 정윤회 씨는 모임 자리에 있던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의 측근, 음종환 행정관인데요. 이 측근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수석은 나서기만 하고 제 역할을 못한다, 비리를 찾아 빨리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지난해 작고한 송재관,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의 사촌동생인데요. 이 송재관 전 어린이회관 관장의 처족화인 김모 씨가 정 씨를 만나려면 7억 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정 씨와 친분을 과시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하면서 이 정윤혜 씨는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났고 연락도 끊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박지만 씨 부부는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15년 전부터 내 곁에 있었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왔다. 그간 무리를 일으키거나 잘못한 적이 없다면서 권력암투를 벌였다면 내가 옆에 뒀겠나. 여태껏 청와대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솔직히 내가 겁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나라 잘 만들어보자는 것 하나로 살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 문제는 잠시 후 이슈 독탈에서 한번 털어보도록 하고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서 이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모두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걸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산가족 상봉과 524 조치 해제를 맞바꾸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죠. 하지만 이 관계자는 천안함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524 제재를 풀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 30여 명이 서울시의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 결정에 반발해서 지난 6일부터 서울시청 점거농성에 들어갔죠. 이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 13개 정당 시민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들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슈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오늘부터 3일간 집단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보육료 예산을 10%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3%만 인상키로 한 데 대한 반발인데요. 어린이집연합회는 교사 인건비만 60 내지 70%를 차지해서 현 수준으로는 식비와 난방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어린이집들의 요구를 받아주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5일 뉴욕을 출발해서 한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기가 탑승 마감 뒤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10분 만에 멈춰서서 후진을 해서 이 게이트에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차에서는 이런 경우 봤는데 비행기도 이러는 건 처음 봤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이 사건은 조향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한 승무원이 1등석에 탄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 넛을 먹겠냐고 질문을 던지자 조 부사장이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고 따졌고 이에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했다고 답을 하자 조 부사장이 매뉴얼을 보여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에 사무장이 나와서 매뉴얼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태블릿 PC를 열려다가 암호를 제대로 풀지 못했고요. 이에 조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려라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조 부사장의 고함이 얼마나 컸는지 1등석 뒤로 붙은 이코노미석까지 고함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홀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무장은 12시간을 기다려서 다른 항공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동아약품이 전국 병의원 의사 923명에게 50억 7천만 원어치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동아약품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의사와 리베이트 금액을 정한 뒤에 대행업체 세 곳을 통해 의사 설문조사를 벌인 뒤 응답 대가를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금과 상품권을 주는 고전적 리베이트는 물론 원룸을 빌린 뒤에 월세를 대신 내주는 방법까지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 회사 의약품을 월 100만 원 이상 처방한 의사 29명에게는 프랑스제 명품 지갑을 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회사의 전문 의약품 연평균 매출액이 800억 내지 9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출의 5% 정도가 리베이트로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동아약품의 이모 영업본부장과 대행업체 두 곳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하면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윤혜 씨는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나 연락도 끊긴 사람이고 박지만 씨 부부는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했고 문고리 3인방은 15년 전부터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며 정윤혜 감찰 보고서는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언론은 상황인식이 바뀐 게 없다고 검찰에 재차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적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 했으니까요. 대신 다른 점을 짚어보죠. 박 대통령의 심저입니다. 다시 한번 추려볼까요? 이 박 대통령은 나는 겁나는 일이나 두려운 일이 없다고 했고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에겐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호언장담이 될 텐데요. 호언장담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감의 역설적 표현으로 허세를 부리는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는 믿는 구석이 있을 경우입니다. 자, 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볼 땐 두 경우 모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불안감에 따른 허세 부리기라고 해석하는 근거부터 보죠. 이 박 대통령의 말은 장황했습니다. 정윤혜를 언급하고 박지만 부부를 언급하고 문고리 상민방을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세는 진돗개라는 아주 썰렁한 유머까지 곁들여서 아무 문제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뭐 이런 장황한 화법은 박 대통령의 평소 화법과 다를 것일 뿐더러 확신에 찬 사람이 취하는 단순 명쾌의 화법과도 다른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박 대통령은 다짐하고 다짐받았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다짐했고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다짐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움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맞대응을 하지도 않고 주변을 살피지도 않죠. 그냥 일축해버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박 대통령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는 게 현명합니다. 적잖이 흔들리고 있다고 겁을 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다음, 이 믿는 구석이 있다고 보는, 아니, 믿고 싶어하는 구석이 있다고 보는 근거를 살펴보죠. 사실 이 문제는 자세히 짚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윤회 감찰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청와대가 고소를 했을 때 이미 나왔던 분석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방식, 그러니까 일단 검찰에 넘겨서 파장의 수위와 폭을 조절하고 끝내는 파장을 없애버리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믿고 싶어하는 구석은 바로 검찰입니다. 자, 박 대통령의 이런 희망 섞인 믿음은 어제 오찬 자리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요즘 검찰 수사는 과학적으로 한다더라. CCTV 같은 거 보면 다 밝혀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검찰도 박 대통령의 희망 섞인 믿음에 부응하는 듯합니다.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감찰 보고서 기재 내용은 사실 무근일 가능성이 높다는 유의 것들이니까요. 자, 이렇게 박 대통령의 심절을 짚었는데요. 갈무리해야 할 게 하나 남았습니다. 이 두 경우의 수가 충돌하는 듯한 현상입니다. 검찰을 믿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의 불안증은 정윤회 감찰 보고서의 진위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검찰 수사로 틀어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죠.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미 치받은 상태입니다. 제2, 제3의 유진용이 나타난다면 검찰을 앞세워 틀어막는 건 한계에 봉착합니다. 게다가 정윤회 파동의 여파가 자신의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고 그 틈을 비집고 비박이 활개치는 상황은 검찰을 앞세워서 막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정리하면 박 대통령의 미래 상황은 예측 불가이고 통제 권역은 축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불안증은 총체적이고 박 대통령의 믿음은 제한적입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슈 독터리였습니다. 네, 이슈 인터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소수자 단체 회원들이 서울시청에서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권원장 폐기, 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어제 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청으로 가서 이 성소수자 단체 회원들을 만나봤는데요. 먼저 이들의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장에 나올 때 그 선거운동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계속 성소수자라든지 인권을 위한 그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소수자를 배신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났고 제 마음에서 굉장히 분노가 있었고
본인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하시는지 그 발언의 여파가 얼마나 클 거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셨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이 갔고 여기 있는 성소수자들 많은 사람들도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고 같이 투표를 독려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최악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요. 이 박원순 시장이 기존에 보여왔던 행보에 굉장히 반하는 것이고
명백히 이건 보수표를 의식을 한 거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수의 표가 박 시장님한테는 들어올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애초에 박 시장님의 사상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헛짓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권원장을 선포하고 박원순 시장이 사과하면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또 성소수자의 참여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장을 열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사과의 표현이 인간적으로 솔직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가 의식이 되면 표가 의식이 되고 또 두려움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인간적인 말 좀 듣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박 시장님께서 그런 행보를 벌여오셨듯이요.
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농성 중인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관계자 한 분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인권안정재정시민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분이신데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 관련해서 네. 이 같은 전문위원이셨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이 있어요.
예, 예. 토론회.
박원순 시장이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작정했느냐, 인권헌정을 뭐하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네. 주장을 하셨는데, 예. 혹시 사실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그치, 뭐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네네.
이제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시장님에게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했고 아마 서울시가 뭐 예를 들면 시장이 제대로 결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그 정무라인 비서실에 뭐 오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사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건 어떤 시장의 의지가 분명히 관철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인권원장을 그 폐기하기로 최종 결정한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예,
말씀이에요.
다만 이제 좀 이런 상황들이 좀 잘 안 전달되지가 않았을까, 보고가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은 좀 많이 했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실 리가 없다라고 뭐 나름대로 순진하게 좀 생각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예, 예.
예, 예. 근데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보고는 뭐 좀 시간이 늦긴 했지만 제대로 다 올라간 것 같고 저는 뭐 이제 그래요? 시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제가 좀 전에 이제 김영환 소장의 주장은 그러니까 사실 진위 여부를 한번 여쭤본 이유가
예예
인권원장 제정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공약으로까지 이제 그 천명하셨던 분인데 인권원장을 뭐하라 하느냐 이런 발언을 과연 하셨을까 싶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질 않아가지고 제가 확인할 만한 입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예.
또 이제 그 저희가 중간에
네.
시장님이 오셔서 좀 이렇게 이 시민회의 하는 광경을 좀 이렇게 참관해 주실 것을 굉장히 여러 차례 요청을 했거든요.
예.
왜냐면 이건 뭐 저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시정 홍보 차원에서도 네. 이런 어떤 엄청난 시민회의를 하는데 시장이 와서 이렇게 같이 토론도 하고 사진도 찍히고 이러면은. 그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오히려 입장에서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시민의원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런 부탁을 여러 번 드렸는데 사실 한 번도 이게 참관을 안 하고
아, 6차 회의가 예. 있었는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나요?
예. 그건 저 너무 좀 시민들이 다 생업을 제치고 와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예.
토론하고 가는데 잠깐 그 격려 인사차 들리는 것도 좀 안 됐다.
예.
이건 저는 굉장히 섭섭한 사실 부분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의지가 좀 약했다 이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나 전문위원들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나요?
그렇죠. 사실은 뭐 시장하고 직접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거 여쭤봐야겠는데요.
예.
그 박원순 시장이 지난 1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임원들과의 만남에서 정성회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 서울시 대변인도 네. 관련해서 관련 사실을 일단 인정을 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예, 예.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물론 이제 그 모임이 그
네.
간담회인지 하는 그 모임이 아마 이번 사태 때문에 일부러 갑자기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네네.
오래전 뭐 잡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제 그런데 가면 그쪽에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뭐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네네.
근데 이제 타이밍이나 뭐 모든 게 너무 지금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시민위원들께 사과하고
네.
또 이런 성소수자 단체들이나 인권단체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네.
이거는 선포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시장이 직접 좀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도
네.
사실은 시원치 않을 판에
예.
어쨌든 순서상 그쪽에 먼저 가게 된 꼴이 났잖아요. 뭐
예.
의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 모양새가 너무너무 안 좋았고 그다음에 그 시장이 그런 반언을 하는 게 이제 그런 자리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대변인실에서 적당히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 예.
근데 오히려 대변인실이 그걸 쐐기를 박았다는 거죠.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게 맞다.
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예.
저는 지금 서울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건지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에는 실수다. 뭐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 무슨 비서실에서 오판을 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최대한 선회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네.
이제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서울시가 하나하나 다 없애버리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일이라고 저는.
그러면 지금 그 홍선수 교수께서는 그
예.
일각에서 뭐 이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큰 꿈을 꾸고 계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 보수층의 표 이걸 의식해서
예.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을 해석을 하는 시각이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 홍선수 교수님의 말씀의 맥락도 좀 그런 해석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아무리 고려를 해도 이해가 예.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뭐 100번 이해를 해서 선포 자체는 힘들다.
네.
뭐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 예.
그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개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예.
이제 그쪽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제스처를 좀 보여준다거나
네.
아니면 먼저 가서 좀 이해를 구하고 뭐 다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내가 또 한번 좋은 일을 또 해보겠다라든가 뭐 이런 일들을 보통 하는 게 정치적인 거잖아요.
네.
예. 사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무슨 그 대화에 응한다거나 뭐 이런 일 하나도 없이 그냥 국장 과장급 공무원들이 브리핑을 하는 수준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은 네. 좀 정치적인 그런 고려가 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자 이런 해석은 어떨까요? 예. 그 서울시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예.
동성애에 대해서 보편적 차별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발언에 대해서도 한번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전에 말이 중요하거든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
못을 박았다는 거죠. 그 말은 근데 이렇게 성소수자 운동이나 인권 운동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그건 존재 자체인데 우리가 장애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네.
무슨 뭐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예.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지지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여지를 두고
예.
이번 사안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아 이번에는 참 현실적인 조건상 이렇게 가겠지만
예.
다음에는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예.
정치라는 게 이렇게 뭔가 뭐 지지 세력이건 반대 세력이건 계속 희망을 주면서 가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상황에서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을 대변인이 확인함으로써
예.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고 또
예.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게 된 그런 사태로 얘기가 네. 됐다는 거죠. 근데
예.
그거는 저는 이제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 말이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를
예.
전혀 인지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말들을 막 예. 확인해주고 이러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저 그 인권원장 재정이 폐기가 된 후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지금 얘기됐던 그 일일 그
예.
기독교계 그 임원들과의 그 만남에서 했다라는 발언이 전해진 후라든지.
예.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 연락을 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접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뭐 이제
아니 뭐 시민위원회 이름으로요.
예. 그거는 이제 이미 시민위원회 지금 아마 의견을 좀 모으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시민위원들이 그렇게 단일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한꺼번에 뭐 이렇게 모이기는 쉽진 않은 일이지만
네.
의견을 모아서
예.
입장을 전달하고 뭐 이런 계획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지금 네.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네.
자 헌장으로만 좀 국한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헌장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건 뭐 이미 이제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전혀 예측을 못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포 안 하겠다고 그런 다음에는 뭐 1% 정도는 그래도 입장을 혹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이제 했었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선포는 안 하는 것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선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치인 박원순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시간이 흘러버려가지고,
예, 예.
수많은 그 실기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는 참, 뭘 요구,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좀 기대해야 될지조차 모를
예.
있을 만큼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냥 뭐 서울시의 특별한 어떤 걸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시민사회에서 이때의 이 응축된 에너지를 어떻게 좀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게 더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이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어찌보면 예. 이게 이제 가장 처음에 드렸어야 되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됐던 이유.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고.
예, 예, 예.
이런 거에 보면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예, 예, 예.
분명히 있고.
예.
이런 상태에서 굳이 서울시가 다시 인권헌장을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죠?
일단은 이제 뭐 법률상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 예.
그 내용을 이제 서울시 버전으로 좀 바꿔서
예.
조금 더 시민들에게 친근하면서도 더 이해하기도 쉽고
네네.
또 직접적인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가지고 우리가 아 우리의 서울시의 지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좀 간직해야 되는 이념적인 가치 이런 걸 선언함으로써
네네.
일단은 우리 지향을 좀 분명하게 하고 또 그 헌장의 정신이 무슨 이렇게 규범력을 구체적으로 가져서 그 이행 안 한다고 처벌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또 거기에 기반해서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인권 교육도 할 수 있고
아, 예.
또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그 인권 행정 가이드라인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이제 최대한
예.
인권 친화적인 행정이 되게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예.
그런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담론통 통직의 조형근입니다. 제가 김종배 선생님과 함께했던 팟캐스트 꼬투리 경제학이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이라는 책으로 출판사 반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경제가 효율성의 논리일 뿐이라는 생각에 정면으로 맞섰던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더 위대한 고민들을 우리 삶으로 끌어왔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왜 주 4일제 근무를 주장했을까요? 칼 마르크스는 어떻게 금융공황을 예견했던 걸까요? 케인스는 왜 절약과 저축을 그토록 증오했던 걸까요? 슘페터는 어떻게 혁신하는 기업가와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구별했을까요? 그 외에도 토스타인 베블렌, 막스 베버, 마르셀 모스처럼 제도 경제학에서는 비록 잊혀졌지만 인류의 풍요로운 사유를 보여준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담론통이 방송이 되죠. 자, 조영근 교수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